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 강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초기 규제법을 기념해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총기와 더불어 대용량 탄창 역시 판매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총기 규제법은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 규제와 관련해 진전을 보인 겁니다. 이 법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 사이의 개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공격용 소총이나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와 함께 총기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서 사고가 날 경우 이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총기안전보관법 등도 의회가 총기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사우디에 대해 공격용 무기 판매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최종 결정은 예멘 분쟁 종결을 위한 사우디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우디의 고위 관리는 최근 몇 달 동안 사우디와 미국을 오가면서 열린 몇 차례의 회의에서 방어용 무기만 판매하는 미국의 기존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초 바이든 행정부는 예멘 분쟁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제안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무기 판매 재개는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아직 초기 단계라면서 결정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사우디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치솟자 미국과 서방국들이 사우디의 석유 중산에 나서길 요구하며 점차 유화책을 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공급되는 가스의 주요 공급로인 노르트스트림1의 가동이 연례 점검을 이유로 11일부터 중단됐습니다. 가스관 운영사인 노르트스트림 AG는 앞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유지와 보수를 위해 21일까지 열흘 동안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독일 통신사인 DPA는 가스관 운영사가 오전 6시부터 가스 공급을 대폭 줄이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관리들은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인 가즈프롬이 지난달 가스 터빈과 연계된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노르트스트림1을 통해 공급되는 가스를 60%까지 줄인 이후 러시아 측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지난달 30일 러시아가 보수를 마친 이후에도 가스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취득 간소화 적용 대상 범위가 모든 우크라이나인으로 확대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서명한 대통령령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에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지역과 루안시크 지역의 우크라이나인에 더해서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주민들도 수월하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결국 이날 대통령령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이 러시아 국적을 간소화한 절차에 따라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에 폭격을 가해 최소 6명이 숨졌고 31명이 다쳤습니다. 일본 상원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완승을 거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생전에 완수하지 못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11일 공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11일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아베 전 총리 없이 당을 단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여러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는 동안에 단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선거 승리로 참의원 전체 의석 248석을 차지한 가운데 과반 이상인 146석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 달 만에 또다시 서해로 방사포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안반도 비핵화 등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 한일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나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평안도와 황해도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 달 만에 또다시 서해로 방사포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연초부터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한 무력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이 최근 들어 저강도 시위를 벌이며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6시 21분부터 37분께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항적들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안에서 서해로 두 발가량을 발사했고 이들 항적은 한국군 탐지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포착된 기종은 구경 120mm 또는 240m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북한군이 이달부터 하계 훈련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번 발사의 성격이 일상적 훈련 또는 시험 발사인지 무력 시위 일환인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준락 합참공보실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은 7월부터 하계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집중호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당국은 북한군이 하계 훈련 기간 부대 검열이나 대비태세 점검 등을 명분으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2일에도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쏘았습니다. 당시 발사 기종 역시 구경 300mm 미만으로 유도 기능이 없는 240mm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은 방사포 발사 외에도 올해 들어 최근까지 17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이 중 3차례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어졌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이번 방사포 발사가 통상 훈련 차원일 수 있지만 일요일 저녁 시간에 이루어진 점이 이례적이라며 한국 측의 대응태세를 시험해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통상적으로 방사포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진 않지만 이를 통해 다른 도발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보통 보면 이제 성동격석기의 도발을 통해서 기습을 통해서 충격 효과를 좀 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해안에 이제 이렇게 발사를 계속 하는 것도 보면은 훈련 차원일 수도 있으나 또 다른 이제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정보의 혼선을 주고 하는 페이크성의 발사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올 들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다종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감행한 이후 최근 두 차례 연속으로 방사포를 서해에 발사하는 저강도 시위를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큰 흐름으로 볼 때 북한이 미국을 주된 표적으로 삼았던 도발의 무게 중심을 한국을 겨냥하는 쪽으로 옮기는 양상이라며 대미 도발이 먹히지 않으면서 약한 고리로 여기는 한국에 대한 재래식 도발에 나서려는 조짐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박사는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도발 시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등의 강경한 발언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이 강조되고 있고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북한의 대남 국지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술의 단거리 발사체가 이제 대남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두 번은 대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 대한 이제 무력 시위에서 일단 무게 중심을 핵실험 계속 준비하는 동향을 보이면서 남한으로 옮겼다 볼 수 있고요. 그 변수는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북 전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북한은 지난 2020년 한국의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 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고 이보다 앞서 2014년엔 대북 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을 고사총으로 쏘는 등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북한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문은 9일 기사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지속된다면 2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도발로 보기 어려운 저강도 시위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사실상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 넘게 잠잠한 셈이라며 이는 7차 핵실험의 기습 강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침묵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폭풍 전야 같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 7차 핵실험과 고강도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시기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조금 잠잠한 상황에서 극도의 이제 고강도 도발을 해야 확실히 주목도가 올라가고 집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박 교수는 국제사회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 올해까지 이어지는 자연재해로 북한 경제와 민생은 임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주장대로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 대미 협상의 주도권을 주려는 차원에서 핵실험을 조기에 감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가 다가오는 미한 공중연합훈련과 10일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의 부임 등에 대한 불만 표출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기가 F-35 미군 전투기가 들어와 있고 곧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고 더군다나 이제 대북 강경파라고 하는 주한미국 대사가 이제 또 부임을 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일요일 저녁이고 또 서해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행장이 서해 군산에 있고 서해 방향으로 쐈고 이런 것들을 연관 짓는다면 북한이 그런 불만의 일환으로 발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한 두 나라 공군은 이번 주 F-35A를 동원한 가운데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북 군산에는 미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6대가 연합훈련을 위해 일시 배치돼 있습니다. 미 공군의 F-35A 전투기가 한반도에 공개적으로 전개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3국 간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8일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3국 안보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블링컨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토대로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공동가치와 열망을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전역과 전 세계에서 3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3국 외교장관은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또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 전쟁과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블링컨 장관과 박 장관이 이날 총격 피살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망에 대해 하야시 외무상에게 거듭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아베 전 총리의 비극적인 사망에 대해 미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베 전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비전을 통해 미일 동맹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세계적 지도자이자 변함없는 미국의 동맹자이자 친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베 전 총리의 유가족과 일본 국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과 전 세계와 함께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하와이에서 열린 회담 이후 5개월 만에 열린 이번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소식으로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게 시작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아베 전 총리의 암살 사건에 대해 하야시 외무상에게 미국의 깊은 애도를 표했다며 이번 일은 매우 충격적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개인적 상실이라고 말했습니다.
To share with Dr. Sagashi, the very deep losses of the United States.
이어 아베 총리는 미국의 특별한 파트너였다며 일본 국민에게 분명 훌륭한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재임 기간 미국과 일본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 뛰어난 비전을 갖춘 지도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의 사망에 대해 유족들과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번 총격 사건을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강력 범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의 3국 외교장관이 한반도와 영내 문제를 비롯해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 외교장관은 북한과 북핵 문제와 관련해 그간 3국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온 점을 평가하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3국 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미일이 우선순위를 두고 다뤄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해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바탕으로 3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3국 장관은 새로운 지역, 글로벌 도전 과제의 등장 앞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장관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영내 자유와 평화, 번영 증진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일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나라가 아니라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서방을 규탄하며 중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외에도 레트노 마르스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Blinken 장관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들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식량과 에너지에 관한 도전들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극적으로 악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개발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침략의 결과로 추가로 7,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주요 참가국들의 규탄에 대해 러시아 등이 반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는 공동 성명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회담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한일 북핵수석 대표가 만나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보도자료에서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대한 미한일 조율을 논의하기 위해 8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김 대표는 북한의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3국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외교적 노선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성김 대표는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전념하는 등 북한 문제에 큰 유산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강도 높은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인도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8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키스루스 전미 북한위원회 사무총장과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을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루스 사무총장님, 먼저 일본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특별히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많은 일을 했는데요. 생전 없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Yes, and first I would like to convey my condolences to the people of Japan.
먼저 일본 국민들과 아베 전 총리의 유족, 친구들에게 이번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정치인으로서 북한 문제에 집중한 전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선 납북자 문제와 관련한 업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워싱턴을 방문하거나 의회를 방문할 때마다 납북자 문제를 자신의 목록에서 최우선 순위에 뒀습니다. 미국 행정부나 의회가 북한과 어떤 관여를 할 때도 납북자 문제에 집중하도록 권했습니다. 저는 프랭크 잔누지와 함께 2003년 상원 외교위원회에 있을 당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평소보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누지 대표와 저는 미국으로 가는 길에 일본 도쿄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내각 관방부 장관이었던 아베 전 총리는 우리와 긴 시간 만났습니다. 납북자 문제를 꽤 열심히 다뤘고 잘 알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뉴스 사무총장님, 아베 전 총리의 북한에 대한 입장이 그의 후임자들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that first of all, Mr. Abe was responding to his constituents.
아베 전 총리는 유권자들의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본인은 자국 지도자가 납북자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듣지 못했는데 아베 전 총리는 이에 반응을 보인 것이죠. 특별히 납북자 가족들에게는 기쁜 일이 될 텐데 이를 현안으로 살려둔 겁니다.
스탠거론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d also like to send my condolences to the people of Japan, Prime Minister, former Prime Minister Abe's family and others.
I think 저 또한 일본 국민들과 아베 전 총리의 가족 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아베 전 총리의 업적을 되짚어보면 루스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납북자 문제는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이즈미 전 총리 시절 이미 진전을 보였죠. 6월 일부가 돌아왔고 북한은 일본 국민을 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죠. 다만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베 전 총리가 이어받아 해결하고 북한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안들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그가 해법을 제시하려고 했던 가족들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유산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스탠그론 선임국장님, 현재 북한은 일본과 납북자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이 바뀔 수 있을까요?
I would hope at some point in the future when the leadership realizes that it's important to repair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저는 미래 어느 시점에 북한 지도부가 영내 다른 나라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곧 벌어질지는 의문이지만요. 이 사안이 종결된 것이라고 보기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일본에 있는 가족들은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최근 성기임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제프리 드로렌티스 유엔주재 미 대표부 정무담당 선임고문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열려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하고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루스 사무총장님, 이런 제안을 한 사실을 왜 공개했을까요?
Well, I think that Ambassador Kim and others are being simply being transparent.
성김 대표 등은 투명하게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열린 입장과 북한과 연결하려는 미국의 의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직급에서 북한과 만나고 싶다는 점을 말이죠. 저는 북한이 침묵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제재 완화를 얻어내지 못했죠. 따라서 만나자거나 북한과 연결되고 싶다는 미국의 어떤 제안에 대해선 북한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싱가포르나 하노이와 같은 긴 만남을 스티븐 비건과는 갖고자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합니다.
스탠그론 선임국장님, 북한은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언급하는 걸 정치적 책략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Even if we go back to the Trump administration, they had made clear during the pandemic that they were willing to help North Korea through this.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미국은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었죠. 북한의 회의적인 시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아마 북한 정권 내에서 그다지 인기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코백스나 다른 유엔 기구 등을 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고 북한은 미국과의 정치적 측면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뉴스 사무총장님, 북한의 성명이 미국과의 관여에 대한 실망감 혹은 회의감을 드러낸다고 보십니까?
I suspect there are multiple factors that contribute to North Korea's statement on the issue of humanitarian assistance.
저는 인도주의적 차원과 관련한 북한의 성명에 여러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정부 간 관여를 계속 꺼렸습니다. 민간 분야 대화도 그랬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미국 비정부기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성명은 새로 발표한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그들의 오랜 입장입니다. 또 다른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바로 주민들을 향해 메시지를 발신한 것입니다.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루스 사무총장님,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nothing would surprise me. All right. So indeed, the weather.
북한에 관한 한 저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 핵실험 시점과 관련해 물론 날씨가 요인이 됐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이 요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이 마쿠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시점 북한이 중국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계없이 핵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이든 다른 것이든 자신들의 체계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은 심각한 홍수 문제에 처한 것 같습니다. 관영 매체는 계속해서 홍수주의보를 내리고 있는데요. 스탱그런 선임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In a broader sense, you know, part of this is North Korea's own internal challenges. We have a situation.
넓게 보면 어느 정도는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식량 부족에 처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농지를 더 얻기 위해 자꾸 산림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토양 침식을 일으키고 결국 더 심각한 홍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이 흡수될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북한이 자국의 농업과 지형에 과소 투자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죠.
스탱그런 선임국장님,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인도적 위기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I think the regime is largely responsible. They have dedicated resources to...
저는 북한 정권의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기 프로그램에 자원을 투입했죠. 하지만 우리가 식량 상황을 본다면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무역 자료를 살펴보면 북한이 농업에 필요한 비료를 수입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곡물 수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이 되지 않는 경우도 목격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시점을 돌이켜보면요. 북한은 비료는 수입했지만 밀이나 보리, 쌀은 최근까지 수입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북한에 식량 위기가 있다고 말했지만 중국에서 곡물 수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루스 사무총장께서는 인도적 위기에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Well, first, I'd like to, for a moment to go back to the sanctions in the sense that while there's a lively debate as to
먼저 제재와 관련한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의약품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식량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비료와 다른 물품들도 북한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북한이 이들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 내린 결정 때문입니다. 이건 농업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북한 엘리트 계층과 지방 주민들의 삶을 비교하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북한의 지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논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주민들이 평양 시민과 같은 접근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우려합니다. 저는 북한 지도층이 평양이나 엘리트 계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지원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스루스 전미 북한위원회 사무총장과 트로이스텐 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페루 출신의 엘리자베스 살몬 소장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살몬 신임 특별보고관이 코로나 봉쇄정책에 따른 북한의 인권 악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겪는 여성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중국의 강제 북송을 막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50차 정기이사회 마지막 날인 8일 페루 교황 청립 가톨릭 대학 민주주의 인권연구소에 엘리자베스 살몬 소장을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공식 임명했습니다. 페데리코 비에가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외에도 종교자유, 교육의 의무 등 모두 8명의 새 특별보고관을 추천했고 이사국들은 다른 의견 없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물러나는 토마스 퀸타나 현 특별보고관 후임인 살몬 신임 보고관은 오는 8월부터 1년 동안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살몬 보고관의 임기는 북한 인권 결의에 따라 1년씩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교황 청립 가톨릭 대학 법과대학 정교수며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진정실무그룹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제출한 지원서에서는 자신의 학계와 유엔에서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험이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임무를 완수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에서의 심각한 인권 위기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계속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살몬 신임 보고관이 가장 먼저 코로나가 북한 주민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is that doing to the people that are there? And how is that mak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전 특사는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코로나 정책으로 외부와의 소통이 부족하고 더 엄격한 여행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북한 내부와 인권 상황이 분명히 악화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의 코로나 정책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인권 상황을 어떻게 어렵게 하는지 조사를 벌이는 것이 신임 보고관의 첫 번째 임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발병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정보원 역할을 해온 탈북민 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특사는 모든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특징은 인권에 헌신한다는 점이라며 살몬 신임 보고관도 그런 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BOA에 보낸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를 상대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통한 김정은의 무력 시위가 요란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인권에 대한 우려가 등한시되는 것을 허용했다며 살몬 보고관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새 보고관이 신종 코로나에 따른 방역 조치와 관련한 북한의 인권 상황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신종 코로나를 빌미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지방 간 이동이 금지되고 장마당이 폐쇄됐으며 중국 국경을 넘을 경우 총살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져 주민의 생존 대안과 자유시장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영향을 말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몰래 시청할 수 있는 비디오와 중국 핸드폰, 무형물자와 같은 바깥 세상의 영향을 제거해 북한 주민을 더욱 고립에 몰아넣고 빈곤하게 만들며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신임 보고관이 이 같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큰 도전은 중국으로 탈출하는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바꿀 방안을 찾는 것으로 그들을 체포하고 북송해 고문과 감금, 더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전망을 갖고 탈북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주민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북한이 일관되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거부하는 것이 셀몬 신임보고관의 도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8일 VOA에 신임 보고관은 전임 보고관들에 이어 북한의 방대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또한 북한 내부와 탈북자들의 경유지 및 목적지 국가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근거한 성폭력 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살몬 보고관이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 대사가 10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5월 초 미 의회 인준을 통과한 지 두 달여 만으로 이로써 약 1년 6개월간 이어져온 주한미국 대사의 공백 상황이 해소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에서 2010년 미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낸 골드버그 대사는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수시로 만나 대북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미한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한 데 맞춰 양국 관계 최일선에서 기존의 군사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동맹의 범위를 경제 안보 등으로 확장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돌아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동맹으로서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번영과 안보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회통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주민 불만을 잠재우고 사회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회통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 지도부분 일꾼 특별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강습회에서 모든 당조직이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에 절대 복종하도록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 당국이 강습회를 연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민심을 수습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Kind of a micromanaged role right now, which would suggest...
전문가들은 이번 강습회가 6월부터 시작된 노동당 회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8일에서 10일까지 노동당 5차 전원회가 열렸고 이틀 뒤인 12일에는 비서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어 21일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렸고 27일에는 비서국 확대회의 그리고 7월 2일 특별 강습회가 열린 겁니다. 모두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했습니다. 회의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김 위원장은 북한 내부 문제와 관련해 강조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경제난이 심각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치약을 비롯한 소비재의 품질이 나쁘다며 당 간부들을 질책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대책도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5월 17일 열린 당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 우리 사업의 허점과 공간이 그대로 노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세도주의와 관료주의, 요령주의, 그리고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노동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국가보위상을 정경택에서 리창대로 교체하고 인민군의 사상사업과 인사를 총괄하는 총정치국장 권영진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정경택을 임명했습니다. 과거 김원웅처럼 군 총정치국 간부가 국가보위상에 임명된 적은 있어도 국가보위상이 곧바로 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한국의 경찰청장에 해당되는 사회안전상에는 박수희를 임명했습니다. 이는 군사와 치안 그리고 주민감시를 담당하는 고위 책임자 5명 중 4명이 교체됐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인사개편은 군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을 강력히 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정경택을 이 총정치국장 군을 감시하는 데 보냈고 그리고 또 이제 군의 기강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보면 그리고 이제 전원회의를 계기로 이 공안 라인, 국가보위성과 공안 쪽 라인들이 좀 상당히 약진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군도 사실은 지금 내부가 많이 이완돼 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은 지난 5월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 갈팡질팡하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북중 국경을 봉쇄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돼 봉쇄에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4월에는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어 코로나를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또 코로나 발생 직후 북한 당국은 5월 12일부터 평양과 주요 도시를 봉쇄했지만 식량 부족 등으로 인해 5월 29일 봉쇄를 풀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5월 16일 인민군을 동원해 약품을 공급하라고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품이 부족한 데다 사재기 등으로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이 약품의 그 밀매, 블랙마켓에서의 밀매, 밀거래, 그 다음에 약품 빼돌리기, 그 다음에 지급된 약품들을 인민들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 중간 간부들이 빼돌려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성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7일 북한 내 코로나 신규 발열 환자가 1,000명대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누적 발열 환자는 476만 명이고 사망자는 74명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북한의 발표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코로나 확진자가 1,000만 명 이상이고 사망자도 3만에서 17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사태가 두 달째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식량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도에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집중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며칠간 200에서 300mm가량 폭우가 내려 모내기를 마친 논밭들이 침수됐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GSNJ 인스티튜트 권태진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이번 장마로 소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느 정도 작물이 생육한 상태에서 장마가 오는가 하고 아주 그 어린 시기에 장마가 오는 것은 전혀 이제 피해가 다른 것인데 올해는 작업이 늦어진 데다가 장마가 빨리 오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커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북한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통화하는 서울의 탈북민 조충희 씨는 함경도와 양강도의 경우 이미 식량 가격이 크게 올랐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통신자들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권한의 행군 때보다 더 힘드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권한의 행군은 왔다가 울고 갈 정도로 지금이 더 험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번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주변에서 이제 죽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것도 우리 그 죽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왜 죽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확산돼서 죽은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도 못하게 이제 통제하고 있는데 북한이 노동신문이나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표현치는 않다는 게 이제 현실인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북한 수뇌부는 사상 사업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7월 1일자 기사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을 촉구하며 모든 부분의 모든 일꾼들이 최우선 중시해야 할 사업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를 백신을 비롯한 방역으로 풀어야지 사상사업이나 사회통제로 대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이 지금은 선전선동 활동으로 버티고 있지만 사태가 더 악화되면 사회 불안정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t what point do they get to a level of instability in which they cannot come back from in their account?
코로나 사태에 식량난까지 겹친 상황에서 북한 수뇌부가 언제까지 사회 통제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밤부터 평안도와 황해도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2도, 낮 29도, 양덕 아침 20도, 낮 26도, 신의주 아침 23도, 낮 29도, 구성 아침 22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 32도. 강계는 아침 19도, 낮 31도. 희천 아침 21도, 낮 3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낮 28도. 개성 아침 22도, 낮 30도. 사리원 아침 22도, 낮 29도. 신계 아침 21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1도, 낮 26도. 장전 아침 20도, 낮 25도. 평강 아침 19도, 낮 27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0도, 낮 26도. 장진 아침 15도, 낮 23도. 청진 아침 18도, 낮 24도. 김책 아침 19도, 낮 2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5도, 낮 29도. 김영권 아침 14도, 낮 25도. 삼지연 아침 10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범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7월 12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주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경제계획인 경제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경제계획은 서반구 국가들의 경제가 바닥을 벗어나 성장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We need to break the cycle where marginalized communities are hit the hardest by disasters and have the fewest resources.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빈곤한 마을이 자연재해 피해를 입고 더 가난해져 다음 재해에 대비하는 악순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역이 지속 가능하도록 투자하고 공급망이 보다 강인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이 기업 혁신을 돕고 각국 정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eople everywhere expect their government to help give them just a little bit of breathing room. Provide opportunities for work.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들은 정부가 숨쉴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일을 해서 월급을 받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 재능을 살리고 마을과 가족이 안전해 자신들의 인권이 존중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반구 정부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주개발은행의 개혁을 제안하는 한편 민간 부문의 자금 지원을 늘려 자금이 신생기업과 민간 경제에 흘러들어가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새로운 경제 계획이 기후변화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en I hear climate, I think jobs. Good paying, high quality jobs will help speed our transition.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기후라는 말을 들을 때 일자리가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이 충분하고 좋은 일자리는 우리 경제가 녹색 경제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을 돕고 지속 가능한 성장, 청정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일자리, 또 생물 다양성을 위한 일자리, 탄소를 없애는 일자리, 이런 일자리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현실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반구가 안전하고 번영하며 민주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땅에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혁신적이며 역동적이라며 우리는 손잡고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연대와 우정을 쌓으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 강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법을 기념해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총기와 더불어 대용량 탄창 역시 판매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총기 규제법은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 규제와 관련해 진전을 보인 겁니다. 이 법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 사이의 개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공격용 소총이나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와 함께 총기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서 사고가 날 경우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총기 안전보관법 등도 의회가 총기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하지만 총기를 소유할 권리가 다른 모든 권리를 지배하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총기 규제 법안 통과에 찬성한 의회 의원을 비롯해 유벨디 롭 초등학교 등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피해 가족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사우디에 대해 공격용 무기 판매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최종 결정은 예멘 분쟁 종결을 위한 사우디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우디의 고위 권리는 최근 몇 달 동안 사우디와 미국을 오가면서 열린 몇 차례의 회의에서 방어용 무기만 판매하는 미국의 기존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초 바이든 행정부는 예멘 분쟁과 관련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제안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무기 판매 재개는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아직 초기 단계라며 결정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사우디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치솟자 미국과 서방국들이 사우디의 석유 증산에 나서길 요구하며 점차 유화책을 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동 지역을 방문하며 이 기간 사우디와 이스라엘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차기 총리 발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영국 의회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의 그레이엄 브래디 위원장은 11일 앞으로의 새로운 총리 선출 일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리시 수낙 전 재무부 장관과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 그리고 사지드 자비드 전 보건 장관 등 11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첫 일정은 12일로 이날 차기 총리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후보자는 미리 최소 의원 2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브래디 위원장은 최종 후보 2명이 남을 때까지 각 투표에서 최저 득표 후보자가 떨어지는 방식으로 투표가 계속 이루어지며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이달 21일이 보수당 내 차기 총리 후보 최종 2인을 선발하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투표는 일반 보수당원에 의한 우편 결선 투표로 선출되고 오는 9월 5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국적의 취득 간소화 적용 대상 범위가 모든 우크라이나인으로 확대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서명한 대통령령에 앞서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에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지역과 루안시크 지역의 우크라이나인에 더해서 헤르손주와 자포리자 등 주민도 수월하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결국 이날 대통령령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모든 국민이 러시아 국적을 간소화한 절차에 따라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러시아의 움직임은 푸틴 대통령의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인다면서 여기에는 러시아 연방으로의 영토 병합을 포함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르키우에 폭격을 가해 최소 6명이 숨졌고 31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공급되는 가스의 주요 공급로인 노르트스트림1의 가동이 연례 점검을 이유로 11일부터 중단됐습니다. 가스관 운영사인 노르트스트림 AG는 앞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21일까지 열흘 동안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독일 통신사인 DPA는 가스관 운영사가 오전 6시부터 가스 공급을 대폭 줄이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관리들은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인 가즈프롬이 지난달 가스 터빈과 연계된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해 공급되는 가스를 60%까지 줄인 이후 러시아 측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B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